안녕하십니까. 김행길 목사입니다. 굉장히 크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저를 또 가르쳐 주신 목사님,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 교회에서 배우들과 함께 한 3개월 정도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참사랑 교회 하면 좀 가슴에 감사하는 마음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회인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기도 수첩을 묵상하에서 류 목사님 메시지를 기도 수첩화 시키는 멤버 중에 한 사람이고, 이렇게 같이 기도 수첩 작업하고 또 렘넌트 전도자의 삶에 대한 중요성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현장 사회 가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서 좀 복음이 지식화되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좀 복음 자체의 가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좀 많이 만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의 삶이라는 주제를 두고 잠시 기도 제목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신기한데 왼손까지 씁니다. 근데 심지어 글씨도 꽤 잘 쓰지요. 하나님이 좀 신기한 걸 다 모아 놓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이제 제가 사회 가다 보니까 어떤 좀 현장을 마주하게 되냐. 전에 한번 이제 목회자 자녀 그룹들, 중학생들 그룹들을 두고 심리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심리 검사를 진행한 사람이, 저희 멤버가 아니라 외부에서 온 전문인인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다락방 내 목회자 자녀들을 데리고 심리 검사를 했더니 이분이 이런 그룹은 처음 봤다면서, 대단히 높은 자존감과 함께 또 대단히 낮은 자존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도수첩이라는 책이 뭐냐?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책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 좀 애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수첩 했니? 뭐 말씀 붙잡았니? 이런 걸 좀 애들이 힘들어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한번 사회를 갔는데, 제가 아마 사회 가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인데요. 누군가가 말씀 운동을 좀 해달라고 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랑 딸이랑 제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욕하면서. 진짜. 그래서 전 가만히 눈 감고 있었어요. 다시는 안 와야지 여기. 잘못 왔다면서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랑 딸이랑 욕 비슷하게 서로 싸우고, 내가 안 만났는데 왜 데리고 왔냐. 그래도 한 번은 만나봐야지. 이번에 저를 앞에 두고. 이야. 이씨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긴 다시는 알아야 됐다면서 나랑 안 맞는다면서. 얼마나 귀한 복음인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들어갔는데 얘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얘가 마음을 정리해서 그래도 왔으니까 한 10분 15분 만나주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제가 딱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 수첩을 딱 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책 치워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얘가 무슨 말 하냐면 진짜 미치겠다는 거예요. 새벽 5시만 되면 엄마가 와서 귀에 대고 기도수첩을 읽어준대요. 복음이 각인되어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5시 엄마 오늘의 말씀 이러면서 막 읽으면 온몸에 막 전율이 느껴진다면서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 기도수첩을 과감하게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렘넌트 교사로서 교회에서 많이 잘 헌신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한, 저 오늘 이렇게 교회 주보보고 감동받았는데,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시켜 뿌리내리는 교회라는 제목 보면서 진짜 감동했는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를 키우는데요. 어떤 렘넌트를 키우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렘넌트 사회 가는 많은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봤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우리가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되지 않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렘넌트. 이 사역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다는 시대이거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저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들으셨겠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람의 지식과 노력과 경험을 통해서 결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대학, 그 전도 캠프 때 신학교 다닐 때 막 대학에서 캠프 하다가 한번 교수실에 들어갔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되게 모욕감을 많이 줬습니다. 자네 이스라엘은 다녀와 봤나? 그래서 안 갔다 왔는데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네 조상이 누군가 이렇게 당군으로 알고 있죠. 그럼 자네는 후레 자식이야 이러는 거예요. 믿으려면 당군을 믿어야지. 나도 교수로서 성경 공부했다.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성경도 봤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에서나 30여 년 살다가 그 시대 극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어떤 한 사람을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자네는 믿어지는가라고 오히려 저한테 되묻는 거죠. 근데 듣고 보니 약간 일리가 있긴 해요. 나 이스라엘 안 가봤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직까지. 그런데 참 놀랍게 제가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근데 저는 믿어지네요. 놀랍지요. 그래서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실을 너무너무 기뻐해서 전화기에서 교수님한테 후레자식이란 말 들으면서 여기 앉아있다고. 그래서 나오는데 다른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사실은 12가지 문제 계속 요즘에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의 삶에 올무이기도 하고 함정이기도 하고 벗어날 수 없는 틀이거든요. 세상과 사람의 무엇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12가지 문제를 넘어서서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구원의 축복을 이루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한때 저는 어떤 분들이 당대 세계보고 말한 말로 많은 혼란을 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당대 세계보고만 없습니다. 3대 세계보고마죠. 선대와 당대와 후대가 함께 일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젊은 사역자들이 지금 사역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선대 목회자님들의 사역과 헌신과 눈물과 땀방울을 밟고 저희가 그 길을 걷는 거고요. 또 저희 지금 현대 사역자들이 걸어가는 길을 또 우리 후대들이 함께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대를 통해서 당대인 저에게 주신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지요. 노력하지만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렘넌트 사역자라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짝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래 칠판이 잘 흔들리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힘이 센 건가요? 칠판이 계속 휘청휘청해서. 렘넌트의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저는 신앙의 균형은 세 가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 정, 의입니다. 지는 지식이죠. 정은 감정. 의는 의지, 삶을 얘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올바르게 균형이 맺힌 것이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우리가 복음의 지식, 복음 성구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거,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 속에 누리는 거 다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사모님이신데 TV에 어떤 한 가지 정보를 보면 심하게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당근이 좋다 이거를 보신 거예요. 자라나는 애들에게 눈을 밝게 하고 당근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엄마가 당근을 저한테 먹이기 시작하는데 전 당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 웃으면서 먹이고 어떨 때는 때려서 먹이고 어떨 때 용돈 줘가면서 끝까지 먹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내가 이 단걸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엄마 계속 먹이니까.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분노하고 결단했거든요. 나는 앞으로 크면 당근은 절대로 안 먹어. 그 지금도 당근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자칫해 버리면 복음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심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행복 아닙니까?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 속에 아이가 거하게 하는 거죠.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말씀에 붙잡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우리는 불완전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말씀 속에 거하면 우리의 생활이 거룩한 지식, 복음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룰을 완성시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식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렘넌트의 믿음의 모든 근본에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 속에 거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말씀을 무작정 외우고 암송하는 것을 넘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신명기 6장 이 말씀 전 딱 보는 순간 너무 감동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해라. 이거를 네 자녀한테 가르치라. 손목이 띠로 삼고 귀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이란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런데요. 많은 렘넌트들이 제가 사역하다 보면 아이들이 고민하는 게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요. 제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분리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원리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을 진짜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렘넌트가 찾아왔어요. 제가 저보고 사랑한대요. 근데 너무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니? 쟤는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저를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더 이상한 건 걔랑 결국 사귀더라고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아시잖아요. 모르면서 사랑한다. 거짓말이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많이 듣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복음의 성구를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점이고 증거고 확증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성구를 암송하고 오늘도 제가 찬양 중에 가장 긴 찬양을 들었어요.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래 했는데 이렇게 긴 찬양은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 그 자체를 랩과 함께 이 멜로디 써가지고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데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 아이들이 복음에 대한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복음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그 너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 속에 거하도록. 그래서 이 지식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뛰게 하는 이유가 되도록. 그래서 지식과 감정이 하나 될 때 삶은요 자연스럽게 사랑하면 머물러요. 희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합니다. 전도 성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힘들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머물지 못해.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데 삶을 마땅히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이렇게 렘넌트 사역하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좀 이제 삶의 부분에서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근데 진짜 이런 애가 있었어요. 하나가 제가 청소년 사역하니까 청소년의 하나가 온 거예요. 저한테. 많은 렘넌트들이 지식과 삶이 분리돼 있거든요. 이게 하나가 와서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 자란 애가 여자인데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애가 좀 약간 푼수예요. 저희 교회 지금도 잘 다니고 있는데 지금도 푼수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3주 동안 화장실을 못 갔어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고. 그래서 네 얼굴도 지금 약간 빛이 안 좋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얘가 변비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진짜 농담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저 렘넌트 사회 가니까 농담 잘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네 막힌 문을 여시면 넌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면서 서로 막 웃었거든요. 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농담인데 얘 삶에는 간절함인 거죠. 문이 막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딱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식에 많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삶을 들여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닫힌 문, 약으로도 어떻게 내가 식이섬유도 많이 얻죠. 열 수 없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문을 여셔가지고 막 얘가 불신앙까지 빠져나갔다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너 처음으로 경험했을 거야. 어릴 때부터 많은 복음을 듣고 자랐지만 그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과 세상을 변화시킨 게 믿음이다. 그렇지 않냐? 렘넌트는 방법과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키시고 네 삶과 네 모든 만남을 변화시킬 거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처음 여신 문이 그 문이야. 근데 하나님이 진짜 문을 열기 원하시는 문들이 많아. 현장의 문, 영혼의 문, 제자의 문 많다. 근데 얘가 그때가 딱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있는 복음, 지식되고 능력된 복음 아니라 어떤 지성인이 세상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뭐라고 하냐. 지금 세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서 교회를 다니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존재를 믿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렘넌트로. 그리고 이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군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태영아 부모거든요. 저도 이제, 제 뱃속에 이제 아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골리앗이라고 주변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데, 저는요, 이제 태중이 있는 아이 놓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복음을 믿는 믿음을 이 아이에게 태중의 은혜로 달라고 정말 기도합니다. 저도 자라보니까, 저도 렘넌트로 가보니까,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칼빈은 성경 5대 교리에서 사문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은혜인데 이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부모들로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렘넌트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요, 두 가지를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두 번째, 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로마서 8장에 얘기합니다. 15절에. 우리가 원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도록 축복하셨다고 얘기하죠. 저는요, 정말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사회 가던 어떤 부모님이 아이가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죠. 청소년이 되면서.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아이가 내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요. 제가 아브라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삭처럼 제물로 바치고 싶다는 얘기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근데 울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런데요, 내 아이를 그 누구도 나에게 한 번도 기쁨을 주지 않는 아이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정이란 제도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무엇입니까? 자녀는 부모의 것으로 살아가야 해요. 부모는 자신의 것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임을 아이들한테 일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렘넌트로 렘넌트들을 부르셨죠. 구별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여 부르시고 또 세상 가운데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렘넌트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고 그 현장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렘넌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봐주고 믿어주고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1시간, 2시간 예배드리죠. 세상 가보십시오. 하나님 없다거든요. 하나님 믿는 거 어리석다거든요.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결국 그 모든 시류와 흐름을 뒤바꾸는 것은 결코 심겨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날마다 적어도 부모님을 맞이하고 선생님을 마주했었을 때는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으로 보고 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깨닫도록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류광수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항상 권사님께서, 장채영 권사님께서, 장채영 권사님께서 손 놓고 하나님 시대 살림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잔소리. 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너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한 지점에 그 선을 넘지 않고 돌이키게 했던 시작점이 됐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은 우리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사람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신을 넘어서고 환경과 사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 시대 렘넌트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전도자로 부르셨어. 그리고 네게 심겨진 그 복음은 너의 삶을 이끌 거야.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전에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그 무엇도 못 막는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잘 생각해 보시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기차가 가는 거랑 개가 짖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KTX가 지나가다가 개가 짖는다고 멈춘 거 보셨습니까? 개를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을 걸어가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삼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삼오늘이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았어? 기도했어? 전도 계획 뭐야? 이러는 순간 아이들은 제가 당근 먹었을 때 느꼈던 분노를 똑같이 경험합니다. 사모늘이 뭔데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기도수첩을 묵상하는 팀이 어른 기도수첩이 5명이거든요. 목사님들이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담스럽죠.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개개인들이 그런데 그 연령대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나라 언어 다 다르잖아요. 그분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가슴 속에 묵상진들이 한번 기쁜 포럼 했는데 어떤 얘기했냐면 저희 가슴 속에 대상들은 렘넌트들을 좀 많이 둔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기도십과 복음 성구를 통하여 오늘을 향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소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마음에 부으신 은혜예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감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붙잡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거둘 수 있도록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 렘넌트의 여정,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야 되는데요. 앞으로 시대는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더 어두워지겠죠. 더 혼란의 때가 올 것이고, 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우리 후대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더 핍박도 있겠지만, 더 선명한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성취될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선명하게 빛나듯이요. 혼란의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복음은 더 선명하게 증거되고 빛날 거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이 절대 목표를 걸어가는 우리 렘넌트의 길 속에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고 심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성.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한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살리는 인성을 가진 렘넌트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경배해야 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하고 물질은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시대가 어떻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물질을 사랑하는 시대라고. 인생 자체가 사라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진짜 분노한 적이 부산에서 진짜 화가 나가지고 엄청 화났던 적이 있어요. 딸이, 고등학생이 빌라 3층에서 떨어졌어요. 척추뼈가 부러졌어요. 수술하면 나아요. 걸을 수 있어요. 엄마가 수술 안 시켜요. 왜요? 보험금 때문에. 애가 장애 등급 받으면 우리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수술 안 시키겠다고. 말이 되세요? 인성 자체가 다 무너졌어요. 창세기 3장 그래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렘넌트로 자라내지 않겠습니까? 배려하고 이해하고 좀 함께하고 사람 살리고 말 한마디도.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갈라디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이 있어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변화시키신다니까요. 내가 훌륭해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진짜 주인 되시면 변화시키세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사람이 바뀌었어.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신데요. 저도 이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제 장인어른 목사님이신데, 제 와이프를 첫 딸인데 낳고, 이제 아이가 너무 이뻐서 키우다가, 담배를 피다가 담배 재가 떨어지면서 제 애기 여기 붙어버린 거예요. 눈 바로 옆에 제 와이프, 지금의 와이프. 이렇게 부은 거죠. 근데요, 보통 사람이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담배 끊지 않습니까? 근데 못 끊었대요. 장인어른이. 근데 언제 끊었냐? 예수 믿고. 필 수가 없더래.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보면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인사 잘해. 그리고 야, 너 욕심내지 마. 분명히 가르쳐야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 맺는 아이. 성령께서 이 아이가 사람을 살리는 인성을 가진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가문의 혈기와 그다음에 약간 이상한 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죠. 그것보다 더 강력한 불강력적 은혜.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지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공부하고 도전하는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놀아도 넘어져도 웃어도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입니까? 서밋이 무엇입니까? 1등이 서밋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서밋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도전하는 아이가 서밋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도전과 공부의 목적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저는요, 이럽니다. 그 막 지교회 마치고 권사님이랑 밥 먹으러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뭐 드실래요? 그러면, 아, 목사님 잡탕밥 좋아하신 거 잡탕밥 드시라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권사님, 오늘은 하나님이 잡탕밥 먹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권사님 얼굴이 노래집니다. 얘 또 병도 줬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제가 메뉴를 보면서, 하나님 무엇을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항상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먹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순간을 주께 드리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소한 것을 주께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중요한 순간을 함께 드릴 수 없거든요. 우리의 삶의 대소사, 모든 곳의 기준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을 살리는 진짜 실력 가진 아이로 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둬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결국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떤 성공한 크리스천이 회고록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게 가장 두려운 일은 누군가 내 명예나 재산이나 생명을 빼앗아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 삶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아 그렇지.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인성과 지성을 겸비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영성이라 함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도록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구하는 그 기도의 힘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인생은 풀과 같다. 네 인생에 영광이라 그런 것들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지요. 제 와이프가 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계절마다 바꿔요. 그리고 다 죽여버려요. 제가 로즈마리를 진짜 렘넌트라고 부르거든요. 3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사계절을 다 버티고 다시 피어나고 다시 피어나고 제가 나중에는 너는 렘넌트, 이 시대의 렘넌트라고 막 축복해줬어요. 근데 당연하죠. 왜 벚꽃이 아름답습니까? 잠시 폈다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지나가고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 지나가는 그 인생을 지나가는 것과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영원한 것이 있다. 말씀이다. 너희들이 전해들은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 나, 물질, 성공에, 인생의 소망과 기준과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사람을 살리고 공부하고 도전하도록, 이것이 랩런트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런 아이들을 통하여 절대 목표를 성취하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 렘넌트의 삶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긴 거랑 좀 다르게 그 옛날부터 이제 결혼이나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아서 책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책 보다가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딱 깨달은 게 뭐였냐면 자녀의 양육은 입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칩니다. 우리 후대들이 무릎 꿇는 아이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무릎 꿇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께서 시간 엄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 저도 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줬던 언더우드 이야기입니다. 언더우드. 언더우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언더우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그 당시에는 헌금을 내는 시스템이 되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쟁반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투명하죠. 투명해요. 딱 봉투 없이 캐시를 딱 얻는 거지, 이러면. 누구나 얼마를 냈는지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래서 이상한 시스템인데 어쨌든 그 시대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를 가르치던 교사가 뒤에서 지켜봤대요. 그런데 이제 애가 이제 빈손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왜 저러나 싶어서 나중에 불렀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너 왜 현금 시간에 현금을 드려야지 빈손을 내니 했더니 선생님께 언더우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아이라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선생님이 그 다음에 한 10불 정도를 줄 테니 매주 1불씩이라도 하나님께 현금을 드리렴.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그 다음 주에 현금을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또 빈손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한 거예요. 얘가 중간에서 뭘 해먹었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언더우드 불렀어요. 너 내가 선생님 현금 줬는데 왜 한 주만 내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내냐 했더니 애가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전 아이라서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10불을 하나님께 바로 드렸다고. 그리고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드렸다는 거지요. 집을 가봤더니 아이가 너무 형편이 어렵고 통나무집에서 어렵게 살아서 그 아이 후견인이 돼서 대학에 갈 때까지 혼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언더우드 같은 아이 또 혹은 이 시대에 전도자로 쓰임받는 뭐 류광수 목사님 같은 렘넌트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은혜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다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복음 속에서 자라면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뭔 소린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나를 드린다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가치도 몰라요. 무게도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들은 대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세계 복음을 위해 살겠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전도자를 살겠다 했는데 저는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결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후대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간 줄 믿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렘넌트의 믿음, 렘넌트의 삶, 렘넌트의 여정을 렘넌트를 가르치는 교사들과 부모들이 먼저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죠.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후대가 그 길과 발걸음을 따라 걸어오는 것을. 세계복음화는 당대가 아니라 선대, 당대, 후대가 함께 이뤄나가는 거지요. 저 역시 앞선 선배님들이 걸어가는 그 전도자의 걸음, 외로운 걸음을 따라 걸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세대보다 더 강력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 제가 걷고 저희가 또 함께 선대를 따라가라는 그 걸음을 걸어갈 줄.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주역이 참사랑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소중한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렘넌트의 삶을 살아가도록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마음껏 드려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참사랑의 렘넌트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갑절의 영감을 더하사 이 시대를 뒤집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세대들로 자라나고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